로안 윌리엄스가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Being Christian이 이제 원래 제목인데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 그 성공회죠. 영어로 하면 에피스코팔 철치인데요.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인 리더이자 아주 존경받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이기도 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Being Christian이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혹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세례고, 그 다음에 성경이고, 성찬예고, 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될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과 말씀. 아, 성경과 말씀이 아니라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두 가지가 사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회다 보니까 성공회는 또이좀 천주교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이 좀 많이 강조되고 하다 보니까 또 성찬예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이지만 제이 책을 참 이렇게 읽으면서 좋았던 것이 다 아는 주제고 너무 익숙한 주제들인데 이거를 뻔하지 않게 굉장히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그 통찰을 이분이 이제 책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책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혜와 이제 그런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례 그러면은 뭐딱 떠오르는 게 그거죠. 이제 교리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문답 앞에서 패스하면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뭐 장로교는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침례교는 뭐 수조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표식 뭐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로안 윌리엄스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그 세례를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에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창조 때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즉 물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 때의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게 창조 때의 이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혼돈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할 때 그때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 운행을 하신 겁니다.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바람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죠. 거기다가 음성도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이제 들려주시죠. 예수님 때 세례 때의 모습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 성령, 음성이라고 하는 이제 공통된 요소가 창조 때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때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새 창조와 연결 짓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고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어. 교회 멤버가 되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좀또 새로운 통찰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좀 근래에 와서나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모습이고 표현이지,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펜을 들고 줄을 그어가면서 혹은 형광펜을 그어가면서 옆에 저널을 놓고 뭐 깨달음이 있으면 적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읽는 그런 이제 그림이겠지만, 원래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능해진 것은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고 또그 무렵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읽히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성경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느냐? 돈 많은 귀족 아니면 왕. 왜냐하면 필사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마다도 뭐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그나마 큰 교회에 가야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도 뭐 주교나 또 사제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거 훔쳐가면, 이거 제일 비싼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 때만 펼쳐가지고 읽는 이제 그런 성경이었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개인이 성경을 소장한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 로안 윌리엄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구약에서의 모습이나 심지어 이제 신약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함께 듣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귀했으니까. 구약은 더더욱 그랬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때는 뭐한 권으로 된 이런 간단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필사한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권별로 다 두루마리가 다 따로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함께 모여서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그 그림이 성경을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성경을 읽는 그 모습에 가장 적합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중예배 때 성경을 듣는 거죠.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가지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이제 하필 그게 뭐였습니까? 이사야서였죠.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이냐면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뭐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또뭐 선지서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학적인 장르들을 아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러면 유다처럼 뭐 며느리하고 관계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소산물 중에 이제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 능욕하고 돌려보내죠. 또 보냈더니 또 능욕하고 돌려보내고, 세 번째로 보냈더니 막 때려가지고 보내고,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나처럼 생각하고 대우하겠지 하고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보고는 이는 아들이 아니냐,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그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이게 예수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겠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그 이제 죽임 당한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진멸한 것에 꽂혀 가지고 봐라, 그 포도원 주인도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했지 않느냐, 우리도 진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실 수 있는가라고 따지고 든다면은 그 비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 동안 듣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듣는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각 권의 그 어떤 뭐 분류와 기록 연대와 특징과 문학적인 장르와 문화적인 고찰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모른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못 읽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귀 기울여서 읽거나 혹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안 윌리엄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너는 누구냐? 는 질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를 이해하고 내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뭐 시가서의 형식을 띠고 있든 지혜서의 형식을 띠고 있든 역사서, 선지서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든지 간에 본질,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에게 보인 응답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너는 어느 쪽이냐? 예를 들어서 너는 포도원 농부냐? 너는 큰아들이냐? 너는 탕자냐? 너는 아버지냐?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너희는 목을 곧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냐? 너는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 여인이냐? 그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먼저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400년 거하면서 노예가 되어지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것뿐 아니라 학대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도 홍해를 가르시고 덮으셔서 수장을 시켜버리시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가지고 율법을 받았던 그 산으로부터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까지 그 길이 열하루 11일 걸리는 길이었대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벌써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11일이면 혹은 넉넉 잡아 두 주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아가지고도 아직 못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의 설교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가 시작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의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뭐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나이가 막 많아지시면은 말이 길어져요. 또 어떤 말이 길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철학,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암송을 했습니다. 낭독되는 걸 듣고 그걸 외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그 문화들 보면은 그 구전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 그거 어떻게 제대로 하냐 하는데 옛날에 구전으로 밖에는 전해줄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의 능력도 자꾸 개발하면 이게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분량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고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learn by heart.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배운다. 예,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수고로 배웠던 건데요. Learn by heart 하면 뭐죠? 한 단어로 하면 memorize, 암기하다. 이게 이제 learn by heart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 암송하는 것.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암송했다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기듯이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왜?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전략과 전술이 더 필요하죠.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더 훈련시키고 무기를 제조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가지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무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잘 훈련된 군사와 훌륭한 첨단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만큼 그들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고 그 말씀에서 비롯되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정말 거인 같은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쯤에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 적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돈은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돈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른 모든 조건들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존경받는 목회자의 인생 말년의 회고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미국의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분을 소개할 때 늘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그 수식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이게 늘 붙는데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아,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 이렇게 이제 늘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수식어가 굉장히 부대끼고 불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최연소 초소형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죠. 그것과 봤을 때 자기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두꺼운 커튼을 치고는 어둑한 방에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근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20 정도 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커튼을 치는 거죠. 도착 시간 또 딱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시차를 둬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목을 끌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치밀하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이게 보면은 왜 나이트 클럽에 뭐 전혀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앞에 이제 건장한 남자들이 서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도 굉장히 단단한 그 체구의 남자가 굉장히 항상 이제 사람들 올 때마다 살피고 주변을 경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남자분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를 최근에 교인들 중에서 이단 단체에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단 단체가 아니에요. 이 이단 단체는 기독교인들만 납치해 가가지고 저 외딴 곳에 가서 감금해 놓고 고문하고 이런 이단 단체래요. 그래서 뭐 혀를 잘라버리는 것은 뭐 여사로 있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이단 단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그 덩치 이런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은혜 주셔서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옆에 있던 또 여자분은 지난주에 정부 관리가 들이닥쳐가지고 너 앞으로 계속 성경 공부 계속하면은 그만두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다 너 잃게 될 거야. 재산도 잃고 또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도 잡아갈 거고 다 이제 경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니까 또 다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 신학적인 뭐 미사여구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아주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절박한 기도들인데 오히려 기도가 막 그렇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예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렵게 모신 목사님을 이제 오셨으니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후 2시에 시작한 성경 공부가 8시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밤 10시나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될 쯤 합니다.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이 없었대요. 본문 하나가 끝나기 무섭게 그 다음 본문을 재촉하고 하다 보니 8시간을 연달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명의 지도자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다들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서 우리 내일 한 번 더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목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하죠. 그럼 어떻게 같은 시간에 모일까요? 했더니 막 사람들이 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내일은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좀 더 길게 같이 공부하자.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열흘 동안 계속 8시간, 12시간씩 매일마다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어떤 한 여성이 목사님 오늘 해주신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는 다 집사님들이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대학생 때 저희 교회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가서 이제 보면은 교회에 목사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뭐 재정 집사, 설교 집사 다 집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한 분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넓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목사님 오실 때 그때 맞춰가지고 세례받고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폭탄 선언을 그분이 하는 거죠.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혹시 계시는 동안 구약 전체를 한번 훑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웃음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부들이라 주로 낮에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말씀 구약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두 주 정도 밭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정이 이제 끝나기 하루 전날 비로소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온 겁니다. 자기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대요. 모르겠더래요. 하박국에서부터 자기는 이미 이야기할 것이 다 동이 났는데 어떻게 그냥 얘기해서 말라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분은 자기가 한 이야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뭐냐 했더니 신학은 어떡합니까? 했더니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지막 날 하루 동안 12시간 걸쳐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렸다고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모임뿐 아니라 늦은 밤 3시간씩 드리는 예배가 일상적인 모임이었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밤늦게 손전등을 들고 꾸불꾸불 산길을 가면은 조그만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정말 꼬마 여자아이부터 꼬부랑 노인까지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음향 장치 같은 것은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보도 없다. 푹신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 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본인이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중국의 지하교회 와서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없는 그리고 모인 사람들밖에 없는 그 교회 자기가 보니까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만 있으면 그만입니까?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불을 한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건가요? 네. 화질이 좀 좋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그런 책의 내용들을 보거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참 제 자신이 이제 한없이 불쌍해지죠. 성경책이 너무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경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적혀져 있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시죠. 너는 이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너의 반응은 무엇이느냐?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읽었던 신명기 1장 2절 3절 보시면은 11일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통과시키려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험입니다. 그것만 하면은 11일 만에 가고, 그것만 하면은 주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으로 기적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산에 오래 있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라 하지만은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정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과 약속은 정말 꿈결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뭐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나고 뭐 있을만하고 낮에는 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있고 하니까 그냥 안주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인도하심과 함께.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들의 반응보다 더 큰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과 환경 바라보면서 그들처럼 제한이 많습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인맥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앞 세대가 간 것보다 더 멀리 가게 되고 우리가 간 만큼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거기서부터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순교당할 때 죽으면서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게 되죠. 자기를 죽인 병졸인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박충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안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은 참 독특한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한문으로 된 성경 세 권을 이제 수중에 얻게 된 거예요.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성경책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성경책은 금서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겁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준 거죠.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금서니까 태워버리려고 이게 보니까 종이, 인쇄된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 방에다가 도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방에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자꾸 성경 구절이 보이는,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렇게 읽다가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죽으면은 심판이 있고 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보고 거기에 이제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성경책을 갖다 주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소년도 그 박영식 집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그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후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책으로 도배된 자기의 집을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07년에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각성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근원지가 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후대 가운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반응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원합니다.